거세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결승전 플래그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레이싱을 99년부터 카트레이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챔피언을 4번 했었고 그러다가 좀 더 큰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리즈를 좀 찾게 되었었고
최혜민 씨는 한국인 최초 미국 인디 레이싱카 선수입니다. 2007년 미국 레이싱 무대 데뷔 후 주목받는 신인으로 인디 레이싱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디 자동차 경기에서 유일한 한국 선수인데 자부심이 크겠어요.
77번 신인 드라이버 최혜민 선수.
자동차 경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챔피언을 꿈꾸는 그의 도전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본인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올해 저기 팀메이트가 주행했던 거를 제가 미리 오늘 주행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에 선수들이 했던 데이터 같은 걸 많이 볼수록 그 실제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정말 미국 레이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도 그 기회를 위해서 그런 승부를 던지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그런 묘미 그리고 뭐 굉장히 치열한 뭐 천분의 1초 싸움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짜릿하게 만들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주행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전 주행은 사실 좀 트랙 익히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좀 날씨가 개고 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레이싱 전용 트랙.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와 크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주행을 위해서 7명의 크루가 준비하는 시간만 기본 4시간. 엔진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기인 만큼 무엇보다 꼼꼼한 점검과 데이터 분석이 관건입니다. 드라이빙 코치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최 선수.
I'm not very familiar with the
이 경주차 기종과 트랙이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기종의 차량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트랙의 주행이 심적 부담이 되는 상황. 특히 얼어붙은 노면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프리드라이빙은 2.5마일에 달하는 트랙의 맵과 노면의 상태를 익히기 위해 선수와 크루들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는 시리즈는 미국의 인디 라이츠라는 시리즈입니다. 미국에서 오픈힐 시리즈 중에 가장 빠른 레이스가 인디카 시리즈라고 있고 거기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인디 라이츠 레이스거든요. 야구로 치면은 마이너리그 트리플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합들은 주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중서부 지방을 돌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인디 라이츠 레이스 가고요. 엔진은 올해까지는 마츠다 엔진 2.0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푸시드 패스까지 포함을 하면 500마력 가까운 힘을 내고 있고 무게는 700-800kg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가격은 추산일 뿐인데요. 대략 한 25만불에서 30만불 가까이 비용이 들고
레이스카는 오로지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 뭐 단 한 가지 편의 시설도 사실은 없어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달리기 위한 장치들만 있고
날씨가 추워서 콕핏 안도 굉장히 춥고요. 빨리 좀 달려야 이제 엔진 열도 차로 좀 들어오고 저도 이제 몸이 풀려서 좀 추위가 좀 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춥네요.
Oh, he's taking it easy. Like there is no grip, it's so cold.
날씨가 추워서 최 선수는 속도를 천천히 올려야 해요. 노면이 얼어서 아직 접지력이 없어요. 타이어 압력도 올라가야 해서 최 선수는 조금씩 스페이스를 올려야 해요.
인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코너링 스피드가 저희 인디 라이츠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마일에 육박하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뭐 210마일에서 220마일 정도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서 맞는 중력이 일반 중력의 3배에서 4배까지 중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 트랙에서는 뭐 0.1초 승부를 위해서 코너 때 이제 던져야 되고 뭐 벽과 불과 뭐 몇 미리 차이까지 차를 몰아붙여야 이제 코너 각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맞질하죠.
40분의 주행을 하고 주유 급유와 타이어 점검을 위해 피트에 들어온 최혜민 선수.
노면의 진동을 거의 몸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좀 몸에 부담이 가는 적도 있어요. 네.
Lean more on the tires, use the brake.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서 노면에 붙으라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쓰면서 접지력을 상승시켜야 해. 좀 더 밀어붙여봐. 좀 더 즐기면서 하라고. 아직 한계점에 도달하려면 멀었어. 차를 좀 더 크게 움직여봐. 접지력이 생기는 걸 느낄 거야.
아버지 반대 굉장히 심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정상 레벨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을 받은 크루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 선수에게 무전이 왔어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요. 최 선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Oh yeah, oh yeah, it's coming in on the hook. So we'll see. You never know till you see him.
무엇보다 선수의 부상 여부가 가장 걱정이 되는 감독과 크루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트랙 가장자리에 있는 잔디 쪽에서 미끄러졌어. 차가 균형을 잃었어.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차가 많이 망가져서.
또 열심히 마지막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근데 살짝 코스 오프했는데 그 잔디밭이 아직까지 수분이 가득해서
크게 파손된 차량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레이스 경력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수인데 정말 좀 어이도 없었고
한껏 젖어있는 잔디에선 핸들도 브레이크도 시속 200마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다 보니까 또 이걸 극복해서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또 배우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우여곡절 있는 만큼 또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탑 클래스 드라이버들부터 카트 드라이버들까지 여기 와서 드라이버에 필요한 그런 운동들을 지도받고 이제 각자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시합 때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The race car driver's heart rate can be from 150 to 175 and they have to look.
레이스 경기 중에는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150에서 175까지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도 봐야 하고 추월과 교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짧은 순간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므로 체력과 집중력을 훈련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최혜민 선수가 속해 있는 훈코스 레이스팀 본사. 팀의 수장인 리카르도 훈코스 대표.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자리 잡은 지 15년 만에 여러 차례 우승을 이끈 인물입니다.
Indy 500 is, I think, is clearly the biggest and more famous event in motor racing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So
인디 500은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레이싱 대회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1911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가장 오래된 대회 중 하나죠.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큰 레이싱 대회입니다.
경기장 가면은 이 트레일러가 오피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게 되고 모든 장비들이 이 트레일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터스포츠 특성상 그렇게 연습을 자주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해서 미리 경주장을 익힌다든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뭐냐면요. 댄 월든이라는 선수, 인디 500을 두 번이나 우승한 선수인데 2011년 10월 16일 날 라스베가스 모터스피드웨이에서 경기 중에 사고로 숨지게 된 선수입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추모하려고 이렇게 사진하고 꽃을 인디애나폴리스 경기장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그 인디 경기장에서 인디 500대 한 팀당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2만 불 이상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한 레이스를 위해서.
So for motor racing, because it's so expensive, it's very, very important.
레이싱 경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죠. 최소 3년간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디에 와보시면 인디 500의 우승자들은 거의 이 도시의 영웅이 되고 스테이트 네임까지 선수 이름을 쓸 정도로 레이싱 열기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인디카 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꿈꿔왔던 인디 500 무대에서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해보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카레이서 최혜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미래를 위한 사랑나눔 협회의 교육이사로 탈북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또 자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아코디언과 함께 발벗고 나서는 이효주 씨. 이제 한국 정착 11년째인 그녀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저는 성공 사례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성공이 어떤 거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성공이 뭐야? 이 사회에 정착한다는 게 성공이 어떤 게 성공이지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에 열심히 살고 그게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굳이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안 좋은 길 가는 이런 거가 아니고 올곧이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크게 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착 소감이면 힘들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효주 씨. 그러면서 이 초기 정착 생활을 힘들어하는 다른 탈북민을 함께 돕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빨리빨리 인정하고 사회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운두는 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찾아내는 것도 내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이 오셔가지고 다 사람이 사람 가정이 다르다 보니까 운둔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제 성향이 또 좀 약간 소심한 편이겠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상대를 대상하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변한 게 느껴져요. 여기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이효주 씨가 전쟁기념관에서 교육 강사로 일을 하면서 더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도 혼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더라면 솔직히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겠죠. 서류 작성하는 것도 기획안 올리는 것도 잘 몰라. 아무튼 그런 것들 그 과정에 진짜 많이 배웠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는 되게 약이 됐었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기념관에 그 친구들하고도 지금도 그냥 연락하고 있는데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랄까 그냥 그분들은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아우 효주쌤 무슨 또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안 그렇지 이러면서 또 어떤 때는 제 말을 흉내도 내주기도 하고 또 저 우리 저쪽 지금 새로 제가 옮긴 그쪽에도 와봐가지고 생각보다 행복하네 뭐 이러면 또 농담도 하고. 근데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은 또 그런 데서는 또 오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도남동구 쪽에서 아코디언을 했었잖아요. 고객분들도 참 좋아요. 진짜 지금도 그래 여기 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끈끈한 건 우리 같은 민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통해요.
더불어 이호주 씨는 앞으로 이뤄나갈 목표에 대해서도 전했는데요.
전 우선 애들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교육을 하는 게 꿈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학생 제자들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 분들에게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똑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전해주면서 무조건 이해하라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활동을 알리는 유튜브 활동도 시작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 채널을 통해 아코디언 연주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 얘기와 함께 이효주 씨가 연주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먼저 들어봅니다.
아코디언은 제가 유튜브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를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가면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냥 그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싶다는 이효주 씨. 끝으로 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는데요. 아코디언 강사 탈북민 이효주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문 사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노틀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하면 흔히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만큼은 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빼어난 명문대학이 여럿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틀담 대학교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노틀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노틀담 대성당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노틀담 대학교도 그 이름 때문에 왠지 프랑스에 있을 것도 같지만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노틀담 대학교는 카톨릭 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희 학교는 1842년에 성십자가 수도회라는 카톨릭 단체에서 지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카톨릭 교육과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네, 1842년 11월에 프랑스 가톨릭 단체인 성십자가 수도회 소속의 에드워드 소린 신부가 이 수도회 지시에 따라서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 지역에 이 학교를 세운 게 노틀담 대학교의 출발인데요. 이후 노틀담 대학교는 18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워싱턴 DC에는 또 다른 명문 사립인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 칼리지와 함께 오늘날 미국 가톨릭 계열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t Notre Dame, your journey is about knowledge and faith. You will learn humility and gain confidence.
노틀담 대학교가 있는 사우스밴드는 인디애나 북부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소도시입니다. 이곳에 1200에이커의 부지를 갖고 있는 노틀담 대학교 캠퍼스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도 유명한데요. 노틀담 대학교 학생 김다인 씨는 학교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다고 소개하네요.
네, 정말 아름답고요.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쫙 물들어서 수업에 갈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데요. 이런 날씨가 좋을 때는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소풍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캠퍼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나는 건 좀 고생스럽다고 해요. 인디애나주는 북미 대륙 5대 호수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와 붙어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노트르담 대학교가 있는 사우스 밴드는 인디애나주에서도 북쪽에 있어서 훨씬 더 추운 편입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가 들려주는 겨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이 정말 길어요. 인디애나라는 주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정말 추워지고 눈도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재작년인가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휴교도 했고 친구들끼리 밖에 잠깐 나가서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그 뜨거운 물이 다 얼어서 없어질 만큼 추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북한에서도 제일 춥다는 백두산 개마고원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노틀담 대학교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등 권위 있는 대학 순위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비리그급 명문대학교입니다. 전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공동 15위를 차지했는데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코넬 대학교를 앞지르면서 해마다 높아지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8개의 단과 대학을 갖춘 학부 중심형 대학교입니다. 현재 노틀담 대학교 학부는 75개의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대학이 강하다고 노틀담 재학생 김다인 씨는 소개하네요.
노틀담은 멘도자란 이름을 가진 경영대학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경영대 안에서도 금융전공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노틀담 대학교의 멘도자 경영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경영대학교 학부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고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발표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한 정평 있는 대학교입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이 밖에 물리과 대학의 경제학과, 정치 외교학과 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틀담 대학교는 학부에 8,600여 명, 대학원에 약 4천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설립 후 줄곧 남학생만의 학교였다가 1972년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남녀공학이 됐는데요. 현재 남학생은 약 52%, 여학생은 48% 정도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백인 학생이 약 69%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남미계가 약 10%, 아시아계 5%, 흑인 학생은 4%가 조금 안 됩니다. 교수는 약 1,300명으로 교수 한 명당 학생 비율은 10명꼴이고요. 전 수업의 90%가량이 50명 미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꼽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항상 따뜻하고 언제나 서로 도움을 주려는 문화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편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틀담 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에게 잘 맞을지도 궁금한데요. 노틀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 소개로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 학교는 카톨릭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80% 정도의 학생이 카톨릭 신자들이어서 카톨릭 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자가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환경이나 조금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수적이고 정적인 분위기만 떠올려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다은 씨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 문화가 정말 강해요. 제일 유명한 스포츠는 미식축구 또는 흔하게 풋볼이라고 불리는 스포츠인데요. 그 스포츠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겨보는 학생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또 학비가 비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학비가 5만 8천 달러에 달하는데요. 여기다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1년의 학비가 7만 7천 달러에 달합니다. 노틀담 대학교의 동문회는 미국에서도 막강한 대학 동문 조직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동문회는 학교가 설립된 지 불과 26년 만인 186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13만 명이 넘는 동문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는 특히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자랑한다고 김다인 씨는 소개하네요.
일단은 졸업생들끼리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동문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찾을 때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노틀담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레프로콘입니다. 이 레프로콘은 전설 속의 요정이라는데요. 노틀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전설에 나오는 초록색 재킷을 입은 남자 모습의 요정이에요. 이 요정은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준 아일랜드 여단의 열정과 투지를 상징하는 요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초록색 중절모에 초록색 복장을 한 조금은 험상궂기도 한 모습의 이 마스코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노틀담 대학교 스포츠팀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장량입니다. 2024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동안 여행시를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행시 올해 마지막 순서로 2024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백인, 또 역대 최초 $1,000,000 수익을 올리게 된 여자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시상대에선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소식으로 꾸몄습니다. 2024년을 빛낸 화제의 여성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이 BBC가 매년 그 전 세계 영향력 있고 또 영감을 주는 여성 100명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BBC가 이 여성 100명을 선정해서 이들의 얘기를 다큐멘터리와 특집 기사, 인터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했고요. 올 한 해 동안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 중요한 아주 성취를 이룬 여성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대표성, 공정성을 고려했는데요. 기후변화 같은 지구촌 문제에 기여한 여성들도 포함됐습니다.
네, 100명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까요. 네. 미국인, 한국인에게 집중해보죠.
그럴까요?
올해 여성 중에 미국인도 있었죠?
예, 예. 자, BBC가 뽑은 올해 여성 가운데 미국 국적자 여성은 모두 10명입니다. 네. 영화 배우가 있고요. 인공지능 AI 전문가, 종교 지도자, 육상선수 출신의 사회운동가, 정치인, 우주비행사, 인권운동가, 양궁선수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또 대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여성들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인물 누군가요?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여성, 지금 지구상에는 없는 인물입니다.
올해의 인물은 생존자들의 하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주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구에는 없습니다.
지구에는 없군요. 예.
우주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 씨입니다.
아, 수니타 윌리엄스 씨 아직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은퇴한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여성 최다 우주 유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상에서 400km 떨어진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5일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한 후에 사실은 여드레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주선 안에 여러 기술 문제가 생기면서 내년 2월은 되어야 어이구.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스 씨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과 낙관적인 태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이런 상황에서도 우주선을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네, 내년 2월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누군가요?
자,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아주 그런 유명... 영화 뭐죠?
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한번 꼬으시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여배우 샤론 스톤 씨 올해 여성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샤론 스톤 씨는 이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또 지난 30년 동안 자선 활동을 해왔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네.
특히 후천성 면역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 환자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서 2013년에요. 제13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주는 평화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샤론 스톤 씨는 올해 초에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국제 아이콘상을 받았고요. 배우로서 영향력을 공익을 위해서 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인 여성을 소개해드리죠.
네.
두 명이 올해 여성으로 선정됐네요.
예.
누군가요?
박수빈 씨, 김예지 씨입니다. 먼저 박수빈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내릴 수 없는 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어 크러셔라는 클럽을 공동 설립했는데요. 단체 이름을 직역하면 계단 부셔 클럽이거든요.
계단을 부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계단 사용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서 이 사람들이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지도로 만들고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민 참여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14,000여 곳의 장소가 휠체어로 갈 수 없는 장소로 검토됐답니다.
꽤 많네요. 그럼 직접 계단을 말 그대로 부수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전화기 앱에서 지역 내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곳은 어디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다. 그것이 계단 부셔 클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단만이 아닙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사진과 문구로 또 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적어도 어디를 갔더니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건물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보를 보고 헛걸음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확대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계속해서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한국인 여성이죠.
네.
사격선수 김혜지 씨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권총 사격으로 은메달을 딴 후에 유명인이 됐죠.
맞습니다.
김 선수 사격 표정, 자세, 얼마나 시크한지 참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올림픽 경기 이후에 유명 해외 브랜드 화보 촬영까지 했더라고요.
예, BBC는 이 김혜지 선수에 관해서 카리스마와 스포츠 업적으로 김 선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받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10m 공기 권총 은메달, 뭐 그보다 몇 달 앞서서는 여자 25m 권총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김 선수의 사격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빠르게 화제가 됐다면서 실력도 뛰어나고 냉철한 태도에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특수 제작된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외모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예지 선수 지난달에 선수 생활을 잠정 중단했네요.
예, BBC가 이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네.
김 선수가 엄마로서 책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면서 지금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중에 미국인 여성, 한국인 여성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최근 1, 2년 사이에요. 여자 스포츠의 위상이 뭐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네.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네.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수입을 소개했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올랐다는 것은 선수들의 기량과 함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네.
먼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행실을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선수입니다. 여자 프로농구협회 WNBA의 인디애나 피버의 신예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그렇죠.
올해 81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여자 농구 선수로서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노 티티쿨 선수, 태국의 골프 선수인데요. 지난 11월 CN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대회에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인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올해 여성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미국의 테니스 스타입니다. 코코 고프 선수. 올해 3,440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네.
역대 여성 선수 중에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와, 각 부문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게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텐데요.
네.
부문별로 보면 어떤가요? 상위 20명의 여자 선수들 어떤 스포츠에서 뛰고 있을까요?
상위 20명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스포츠 분야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네.
상위 20명 중에서 11명이 테니스 선수고요. 이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 총액이 1억 6,600여만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골프,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요. 이 20명 가운데 3명이 골프 선수로 이들의 총 수입 약 2,800만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에일린 구 선수, 이 종목에서는 유일한 그 스키 선수입니다. 올해 2,200만여 달러를 벌어서 상위 20명 중에서 3위였습니다.
네.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이즈 선수 유명하죠?
네.
올해 1,100만 달러를 넘는 수입을 거뒀습니다.
네.
참고로 20명의 선수의 국적은요.
네.
미국,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태국, 영국, 일본, 폴란드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벌 동안에 올해 남자 선수들은 얼마나 벌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자, 2024년 전체를 보면
네.
여자 선수 상위 20명의 수입 총액이 2억 5,800만 달러입니다.
네.
이게 전년보다 15% 늘어난 건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남자 선수들의 수입과 비교하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올해 여자 선수 상위 20명이 벌어들인 총액이 올해 상위 20명의 남성 선수들의 수입 12%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상위 남성 선수들 20명의 수입 총액 22억 3천만 달러입니다.
2억 달러와 22억 달러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런 남녀 간 수입 격차가요. 리그의 그 수익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가 리그 수익 구조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 여자 프로농구 협회가 새로운 텔레비전 중계 계약을 이뤄낸 덕에 수익이 6배 늘었고 여자 프로골프 협회 투어와 여자 테니스 협회 투어도 상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현상이 여성 스포츠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자 경기에 새로운 투자가 생기고 또 새로운 체계가 도입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포브스지의 분석입니다. 그 테니스 중심이던 여성 스포츠 수입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네. 올해 상위 20명의 여자 선수 등 11명의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고 이들 중 17명이 30살 미만이라는 사실이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여행시 연말 특집으로 올해의 여성을 주제로 이달의 여성 뉴스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의 주인공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주인공은요. 아시아 여성 최초, 한국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씨입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노벨 수상자였고요. 한강 작가가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네.
자, 한강 작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가입니다.
네.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그 인간의 내면, 폭력,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에 그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던데요. 수상자로 참가한 여성은 한강 작가가 딱 한 명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노벨 생리의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물리학상, 그리고 문학상 부분에서 여성 수상자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에 참석한 여성은 말씀하신 대로 한강 작가가 유일했습니다. 올해 홍일점입니다.
네.
이 원래 노벨상 시상식 복장이요. 남성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나 전통 의상을 입는데요. 한강 작가는 그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요. 다른 치장도 하지 않은 매우 검소한 모습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수상 연설에서 한국 문학과 역사 그리고 그 인간의 공감을 다룬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언급하면서 청중들한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네.
자, 참고로 그 노벨상 이날의 수상자들은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네.
상금은 1,100만 크로나 미화로 996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오늘 돈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자,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의 여성, 화제 여성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세 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안에 차별받는 계층을 생각해보고 또 인권 상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목적의 영상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NKDB 북한인권 애니메이션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날 살아 돌아온 망자는 증언했다.
협정에서 포로 교환할 때 남쪽에서 8만 명이 갔는데 포로 협정에서 8,343명이 돌아오고 마무리됐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지.
북한인권 라키비움에 공개된 세 편의 북한인권 애니메이션 가운데 국군포로 애니메이션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설립돼 북한인권 피해자를 조사, 기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조금 더 많은 대중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중요성을 느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 북한 인권 정보센터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세 가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차별 계층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조명하려고 북한 국군포로 분들과 북송 재외교포 분들을 우선은 영상 주제로 다뤘고 또 강제북송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강제북송된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은 그 가족분들이 감시를 받고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북송 재외교포 국군포로의 주제와 같이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이 북한인권 문제를 조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까지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거를 좀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 더 어린 연령층에게도 이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북한 인권 주제가 조금 어렵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4편의 애니메이션 모두 이 센터의 연구원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또한 센터 내부에도 이 분야별 전문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문받고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하영 연구원은 그중에서도 강제북송 콘텐츠를 담당했는데요.
내가 탈북을 한 이유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체포된 후 나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또 목격했다. 중국에 살고 있던 나는 누군가의 밀고로 새벽에 갑자기 체포돼
그 저희 센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권 침해 중 하나가 강제 북송에 관련된 피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제 강제 북송이 됐다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이제 증언을 하시고 하는 내용들은 있는데 간략하게 직관적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 되신 분들이 보위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인지까지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림체를 설정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작가님한테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했는데 너무 보기가 되게 힘든 그림이 온 거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들어서 클릭조차 안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은 저희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권 침해를 약화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충분히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심각한 것을 인식하되 그림이 너무 이제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게 초중 고등학생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애니메이션이 완성됐고요. 이 밖에도 센터의 김래진아 연구원은 북송제일 한인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은 북송제일교포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NKDB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몰랐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지나서 일본에 남아 계시는 제일교포들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차별받으셨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가셨는데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또 차별받으셨고 또 탈북해서 나오셨는데도 탈북민으로서는 또 차별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이 얘기를 또 팩트에 맞게 전달할까 그거에 중점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북송제일 한인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희대의 사기극 지상낙원의 함정입니다. 김영구원은 이 콘텐츠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받은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선 먼저 알리고 싶고 그 숫자 지금 93,340명이라고 집계되지만 사실 그 이상일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을 상대로 고소를 하셔서 승소하셨어요. 그런 피해를 어떻게든 사실 규명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계속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북송제일교포 출신의 탈북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 해야 되나? 더 이분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전쟁의 여파의 피해자분들이신 거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이러면 그 관련된 피해자의 목소리들은 점점 잊혀져 가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조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송제일 한인 애니메이션에는 북송제일교포 협회 이태경 회장이 직접 참여해 내레이션 했는데요. 그 현장음과 함께 참여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1960년대 북송사업을 일본과 북한에서는 기국사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북송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송제일교포 피해자들은 멸로하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북송교포, 제일교포 북송의 역사를 남기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반인륜적이고 육의 옥류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대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제일동포 북송사업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장은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끝에 탈출한 북송사업의 피해자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첫 북송이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의 인력을 제일동포의 북송으로 보충하려고 했고 사회주의 우월성의 선정용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 생활수급자의 축소와 치안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지상낙원, 무상치료, 무료교육, 이런 사회주의 넓은 품에 안겨준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송된 다음에는 반인륜적 독재 속에서 인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45년을 독재 체제를 체험한 나는 창살 없는 감옥, 지상 지옥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올해가 북송 65주년이 되는 해라며 북송제일 한인 1세들을 하루빨리 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달에 김정은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4, 50년의 감시와 탄압, 독재 감옥 같은 곳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제소했으며 재판 판결에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1억 원의 손배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제일교포 우리들의 승소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 대한 한을 풀어드리는 데 일조했다는 자그마한 의무감이었으며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상 속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안하영 연구원은 이 콘텐츠가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사실 분단이 길어지면서 젊은 층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적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이제 북한 주민이랑 나눠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통일 교육 자체도 적어지는 걸로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콘텐츠가 그동안 부재했던 통일 교육과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 인권이랑 관련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면은 북한 인권 교육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